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방망이처럼 불같이 역사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둔탁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애국가지요. 애국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뭐 안중근 의사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야 애국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애국하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항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 없는 애국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큰 일을 한방 잘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같은 치명적인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하지 않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선하지 않는 자기 사랑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기독교 교양에서 우리는 이웃을 향유하지 않고 사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조차, 세상의 선생들조차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웃을 사용한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 요지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즐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즐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웃은 향유하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가 영원한 지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너무 이웃과의 관계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의 이 일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끝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다가오는 현세 종말, 즉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이 표현들은 현재와 미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종말에 되어질 일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즉 완전한 구원의 때, 그때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의 순서로 해서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그렇죠. 신앙생활은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랬죠. 거꾸로. 종말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견고할 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붙잡았는데 사라져버릴 것들, 익힌과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오늘을 살았다가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말론적 미래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시기를 잘 구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안색을 보고 그 사람의 심기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또 기상을 보고 천기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때로 기상 상태를 보고 옷가짐도 옷차림도 다르게 하고 계획도 변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로 확실하고 없어지지 않는 그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의 삶을 바꿔가는 삶을 살지 않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밤낮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냥 마냥 잡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 낮인지 밤인지를 구분하게 되죠. 어떤 때는 낮잠을 실컷 잤다가 저녁에 깼는데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때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연대기적인, 1999년, 2000년, 2001년처럼 연대기적인 때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창조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통신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이전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로는 이뤄낼 수 없는 획기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고 있기도 하고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29살이에요. 29살에 죽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몇 살 삽니까? 2020년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83.5살, 여자는 86.5살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90살까지 아마 사실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번영과 풍요로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면 이 시대처럼 음란한 시대, 이 시대처럼 죄악이 관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백골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는 일들, 뭐 2년, 3년 지나고 예전에 마을에 함께 모여 살 때는 그런 일은 가능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다 알고 지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고독사해가지고 2, 3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어느 날 시신이 발견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 나서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밝은 가로등과 네온사인의 불빛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언뜻 보면 생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밤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전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광명의 시대인데 사회 구석구석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속된 것, 가정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더 깊어지고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이 깊고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밤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를 가리켜요. 낮은 현재 시간이 끝나고 미래적 종말이 도래한 이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에서 이 세대를 밤이라고 칭한 이유는 사탄이 활동하고 지배하는 부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대에 속해서 어둠의 시대 정신에 맞게 삶을 살아갑니다. 옷차림, 화장 이런 것들을 말할 것도 없고 내적인 삶의 방식과 자세와 태도가 그런 거예요. 집은 좁아도 차는 좋은 차 탑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은 단지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합당하게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현 시대에 속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새 시대가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출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 시대에 새 시대가 침투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새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고 회개함으로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현 시대의 정신과 현 시대 사람들의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새 시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였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비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대상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불신자가 아니고요. 선한 행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할 때 열심도 없어지고 혹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전기가 마련되었을 때, 그때는 막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미래에 있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의 때를 참고한 현재의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이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은 언제 깨닫죠? 깨어나야 깨달아요. 깜빡 잠들었다는 인식은 깨어날 때 그 인식을 가질 수 있지, 계속 잠들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잠든 상태에서 잠꼬대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는 꿈을 꾸다가 공을 찬데 제 아내를 그냥 걷어차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성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신자는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적색 경보를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그런 구급차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이 났는지 뭐 산사태가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24시간 동안 잠자지 말고 두 눈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백주 대낮이었다면 버리지 않았을 일을 밤에 행합니다.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밤에 일어나죠. 그리고 음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밤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시간적 의미로서의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은 지금 시대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각성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의 때,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신자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물론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죽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도 의식해야 되지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종말의 때를 더 분명하게 의식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도 종말이라고 말하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종말이라고 말하고 이 거짓말 아닌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계속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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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종말은 무슨 종말? 하늘도 땅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수능 날짜가 뭐 6개월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2개월이 남았든 입시생에 있어서 수능을 보는 날짜가 종말로 받아들이지죠. 가까우냐 뭐냐 보다 그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잖아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확실한 사실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수능이 올지 수능일이 올지 말지 나 모르겠다. 이런 자소와 태도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재림의 때는 온다. 개인적 종말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재림의 때는 온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과거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정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은 시대도 아니고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이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과도한 확신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캐서라 서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종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밤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고 넓게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 시간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상태나 본질을 가리킨다기보다 현재 악한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밤의 특징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낮의 특징은 밝음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도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어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낮은 뭘 가리키는가?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감추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삶이 왜 어렵고 힘든가 하면 감출 수 없는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입단속시키고 드러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무슨 소문이 들리면 왜 그런 소문을 냈냐 그러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도 거리낄 것이 없는 낮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 삶의 긴장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일에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까발려지게 될 때 자신에게 주어질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은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잠자는 상태에서 각성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일, 어둠에 속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13절에 그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방탕,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규모 없이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젊음 등을 절제 없이 마구잡이로 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동률 합신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네 번이나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플렉스라는 단어예요. 플렉스. 플렉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플렉스라는 단어는 본래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을 푸는 것을 가리켜요. 신축성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 플렉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한다는 뜻인데 과소비를 가리켜요. 과소비. 과대포장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도 안 되면서 좋은 물건 사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도 안 되면서 유럽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플렉스 한다는 뜻입니다. 방탕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함. 요즘에 술과 관해서는 여성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낮에도 보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반주 한 잔 주고받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술 취하는 것은 당연히 죄인 것입니다. 술 취함 다음에 이어지는 목록은 음란이죠. 왜 술 취한 다음에 음란이 이어집니까? 술 취할 때 성적인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했다 하지만 이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 도착을 가리킵니다. 요즘에 커플들이 집단적으로 혼음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첨가했는데 다툼과 시기입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쥐어박는 말들을 하고요. 눈 한번 잘못 이렇게 눈길을 줬다가 큰 사건도 일어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 도대체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털 깎아내립니다. 내가 너보다 더 쎄. 내가 너보다 더 힘 있어. 너 그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농담을 해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합니다. 다 뭘까요?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눌러 앉히려고 하는 거죠. 인정해주고 자랑하면 박수 쳐지 못해요. 그래서 자랑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자랑했다가 실족하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남이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배 아픕니까?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이 말, 충동, 욕망, 갈망을 뜻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 충동, 욕망, 갈망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여기 육신의 일이라고 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바디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죄악된 성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은 결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성관계도 맺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이 지향하는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죠. 신자는 이런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으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이란 말하자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유혹에 대한 방어용인과 동시에 어둠의 영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나라고 뭐 별 수 있냐 실패의식에 빠져서 느슨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전투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때 만이교에 심취했어요. 만이교라는 교회. 왜 만이교에 심취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까지 아주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몇 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원조 교제했다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만한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만이교 교리에 심취했는가? 성적 방탕과 육적인 쾌락의 원인에 대해서 편리한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악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잖아요. 자기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론은 순진한 신자들이나 만유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론일 뿐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유교에 교사했던 파우스트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영원토록 다툼을 벌이는 이런 갈등의 장 가운데 말세가 어떻게 끝이 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정적으로 만이교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태리로 가게 되고 밀라노에 가가지고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돼요. 암브로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플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각성이 됩니다. 이 플로티우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주의자예요. 플라톤을 제일 잘 해석하는 사람이 플로티우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플로티우누스를 통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철학 속에서 물질 현상을 정신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를 만유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고 악이 뭐냐?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영과 육을 존재론적인 이분법으로 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풀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영이라고 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의지를 육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란의 암브로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자기 집 정원 울타리에 있다가 정원 울타리 밖에서 한 아이의 소리를 듣게 되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무슨 뜻입니까? 취하여 읽어라. 자기 발가에 성경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그걸 딱 폈는데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받기로 결심하고 AD 386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표시로 물에 들어가고 메시아와 함께 다시 산다는 표시로 물 밖에 나오게 되지요. 이 세례 의식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어둠의 시대, 낡은 시대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자가 입어야 될 하나의 옷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했죠. 이러면서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왜 바울은 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옷을 입었는데 왜 또 옷을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두 벌 세 벌 입으라는 뜻일까요? 이런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나타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또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법은 직설법에 근거한다. 무슨 말이죠? 직설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명령법은 이 사실에 기초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이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해도 신자들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은 예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시었던 것처럼 신자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 입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럽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딱 볼 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를 안 내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이 속을 차리지 않지? 바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은 아니라도 언뜻언뜻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만 봐도 저 사람은 똑같아. 뭐 세상 사람들이나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한다는 거 그 외에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낮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걷자는 뜻입니다. 걸어가자는 뜻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우리가 미래를 의식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현재를 살지만 미래와 동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미래에 맞춰야 되지, 우리의 현재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맞춰서는 안 돼요. 남들 뛰니까 나도 뛰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른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9시 50분에 와서 리딩 지저스 강의를 들었죠. 40분 동안 기독교 교리를 배웠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외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리스도에서 세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든지 간에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지만 정말 오늘날처럼 종말의 때는 없었다고 다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더 치열해야 되겠습니까? 더 느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열해야 되겠죠.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피니시 라인이 한 5m 앞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속도를 늦춰버리는 100m 선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터지라면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슴을 들이밀잖아요. 종말의 때를 달려가는 신자의 삶이 이러면서 더 느슨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종말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말의 때를 의식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불치병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될 때 가장 아까운 것이 뭘까요? 돈, 재산, 시간이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야 돈, 돈, 돈 하죠. 내일 죽을 사람에게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는 진정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됩니다. 왜? 시간은 아낄 수도 없고 시간은 저축할 수 없어요. 시간과 돈의 차이가 그거죠. 돈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남겨둘 수 있나요? 남겨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습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다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올해 결혼한 커플이 두 커플이 있습니다. 6월과 8월에 각각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커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식 날짜가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혼인식에 참여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그날을 참으로 소망한다면 오늘의 현실에 함몰되어서 미래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계획주의 설교연구원 실행이사로 계시는 서문과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죠? 지난주에 실행이사회로 모였는데 서문 목사님의 여동생이 사모님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서문 목사님이 가셔서 시편 23편 읽어주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말하면서 위로를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오빠나 잘하라고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각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공격의 목표로 점찍히면 삼손처럼 머리 깎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게임하고 놀러다니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죄 아닙니다. 영화 좋아요. 좋은 영화 보셔야 되고요. 휴식도 취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만 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죄가 쉽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를 없애야 돼요. 이게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 쉽게 나를 낚아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주변에 없어야 돼요.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낚여버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둠이 깊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주님의 존재나 재림의 때 혹은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이해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도 의식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이해가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하라 그랬는데 오심에 대한 이해도 믿음도 확신도 없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이 시대의 정신에 노예가 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이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참 진리의 내용이 이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크게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그 말씀의 무게에 내 영혼을 싣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삶을, 특별히 올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종종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지 않고 또다시 현실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영적 각성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성료로 역사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게 하시고 종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단정해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그토록 바라보 소망했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절을 하지만 참으로 이 일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썩어지고 더러워질 인생들, 유한한 인생들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요, 목표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서로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